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는 기대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수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성경은 그런 특혜가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절 이하에 있는 본문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어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적당한 번역입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고 영어 번역은 디시플린이라고 되어 있어서 훈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디시플린은 보통 이런 무슨 기술적인 훈련인 트레이닝과 달리 사람 만드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제자 훈련 할 때 이 디시플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 징계라는 말이 갖는 뜻이 사람 만들자는 내용인 것을 쉽게 짚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뭘 기대한다고요? 우리가 뭘로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손에 뭘 쥐어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신앙의 커다란 스스로 잘못 생각하여 가지는 성도 자신이 잘못 생각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그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내용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깊이를 또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조건과 자격과 노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변화되어 영광의 몸을 가진 그런 존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이 육체가 땅에 썩어져 있을 겁니다. 뭐 화장을 해서 없든 뭐 땅에 묻어서 썩었든 우리 육체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을 열고 우리를 이제 입성시키실 때 우린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변화된 몸을 가지는 것도 우리 몸뚱아리가 무슨 나팔 소리를 듣고 기를 쓰고 뭐 땅에서 기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시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베푸시는 권세입니다.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런데 왜 과정만은 그런 식의 특혜가 없냐 이거죠. 그렇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꺼내시고 또 그 죽어 없어져 썩어버린 우리의 몸뚱아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사 우리의 영혼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독자적이고 유일하신 권세로서 이루시는 베푸시는 이 능력들을 그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인생살이 속에서는 어떤 특혜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왜 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만은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일을 모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김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이가 이 사는 동안은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고 힘써서 그 삶을 지키라고 하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대와 성경의 약속 간의 큰 차이라 말이죠.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시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의 본질을 논할 때 그는 이중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 부패한 성품을 가진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가 뒤섞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구원이란 또는 뭐 구원만으로가 다 아니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라도 참다운 신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가 없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소원이나 죄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감각이나 생각이 전혀 없고 거룩한 쪽으로만의 소원과 감각과 반응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당황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는 것 자체로 놀랍니다. 무슨 죄를 짓는 건 더더욱 놀랍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을 놀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옛 성품을 다 몰아내고 새 사람으로 개조하는 이 일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 그런다 말입니다. 왜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옛 성품, 죄를 짓는 모든 그 뿌리들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죠?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시던 장면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고급한 부분을 뭘 주셨느냐? 뭐 우리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야 다 알겠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측한다면 어떤 영성, 그다음에 인격, 이런 것입니다. 그 인격 중에 지정의가 있고 그 의지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선택하는 권리. 그래서 그때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못 따먹게 하면 되잖아요. 선악과 있는 곳에는 무슨 깊은 계곡이 있어서 못 넘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높이 달려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접근할 수 있고 따먹게, 이렇게 따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나면 그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떨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 우리의 우리된 가치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지위가 그 정도라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에서도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 때 같이 그때도 선택권을 뺏지 않으신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한 경지에 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책임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뭐라 그러는지 이 책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단추를 누르면 되게 해달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죠.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한숨 쉬고 울고 꾸중을 하는 한이 있어도 될 때까지 그 방법으로 하시지 안 되겠다. 얘는 뇌를 빼버리고 그 속에 세멘트를 넣자.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고급한 요구를 하시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기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급한 그 존재로서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도 빨리 나한테 뭘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란듯이 하나 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집단,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도 그걸 부추기는 주변의 유혹들도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잘 보면 너희 이런 잘못이 있다. 이거 고쳐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신앙상의 명령을 준 후에는 꼭 이렇게 끝이 납니다.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7절 그 결론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에요. 이기는 그, 그러니까 이기라 해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근데 예를 들면 8절 서머나 교회, 11절 결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에요. 근데 이 이김은 영웅적인 승리가 아니라고요. 우열의 개념에서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고 더 세고 더 잘났다라는 그런 승리, 영웅이 확인되는 승리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 일을 지키는 자. 신앙상의 내용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지켜내는 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3장 7절 같은 내용.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에. 인내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 보고 너 나가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라. 네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그 허락받은 복으로 인하여 형통하고 잘난 사람이 되었는가를 펼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예요? 의를 지키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한 차원에서의 그 소극적 싸움이라고요. 이 소극적 싸움이라는 건 본질상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본다는 차원에서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키웁니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약육강식의 세상 원리에 약삭빠르게 적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훌륭함을 우리는 그 인격과 도덕성에서 요구합니다. 정직해라, 공평해라, 신실해라, 성실해라, 따뜻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걸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삭빠른 사람 편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훌륭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부패한 싸움 속에서 지지 않는 쪽으로 우린 타협해버리죠. 그리 가지 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참다운 진리와 가치 속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싸움은 없죠. 우리는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이 죄와 사망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남을 잡아먹는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요구들이고 이 세상을 지금 뒤집어 엎는 싸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 않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야 될 정도로 이 싸움들을 하는 일이 우리에겐 소중한 일이며 이렇게 되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하고 있는 신자의 궁극적인 자리다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소중한 얘기일수록 반복하죠. 자식들은 무슨 얘기라고 내용을 갖다 붙일 것도 없이 잔소리라 그럽니다. 반납 하는 소리니까 뭐라 그러는 소리가 싫다가 아니라 잔소리가 듣기 싫대. 잔소리란 건 뭐예요? 그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죠. 자주 하는 소리. 잔소리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주 하는 소리죠. 그 자주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훌륭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못 빼먹었고 훌륭해지라는 건 다 싫어해요. 우리 본성적으로 훌륭해지는 일,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패역하고 완악하고 망하는 일에 익숙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패역하고 완악하고 죄짓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가지는 죄에 대한 습관과 죄에 대한 욕심과 죄에 대한 반응들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이 싸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싸움이요. 우리의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들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여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린 뭐라 그러는 것이고요. 이거 관두고 빨리 나를 훌륭하게, 여기서 말하는 훌륭하게, 세상적인 차원에서 훌륭하게 해주시면 내가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거죠.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보고 너 정직해라. 너 성실하게 살아야 되네. 빨리 돈이나 주세요. 내 사업에서 돈 벌어서 갚을게요.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욕탕 물은 벌써 다 마셨고 하여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길 원해서 가르치고 요구를 했더니 입다우로 반응을 한다면 빨리 유산이나 넘겨주세요. 근데 알아서 할게. 그거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르고 있다는 데다 좀 대입하실래요? 우리의 지금 꼬라지가 뭔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열심과 신앙적인 기대는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웅이 되겠다는 거죠. 쉽게 가겠다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핑계를 걸고 사실은 쉽게 편하게 이런 건 관심이 없죠. 그것이 더러운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인간의 격에 고급한 것이냐 저급한 것이냐라는 데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편하고 이름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겁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요구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주의 징계하심과 채찍질하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요, 우리가 그 앞에서 올바르게 눈을 뜨고 반응해야 될 우리의 책임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린 자꾸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고 성경이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데 대한 그 모든 그 요구에 등을 돌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죠 라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이거예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질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했고 무엇을 목표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보라고요. 우린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잘 만든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예술 작품이고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간섭했고 시작했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과 존재, 20절,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열심을 도입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높고 고급한 목적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 아들을 동원해야 했다고요. 아니 우리를 하나의 그 쓸모 있는 기계로 만드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기계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2절 다시 23절 다시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의 충만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사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그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몸뚱아리 없는 머리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부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만 충만하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고 하인으로 쓰고 무슨 직원으로 쓸 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씨구죠. 여러분이 틀리면 씨구죠. 그거 자르면 돼요. 연봉을 깎든지. 그렇게 안 하죠. 너 이러지 마라. 너 이러지 마라. 왜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화하거나 우리를 하인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고급한 부르시는 수준에 도달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고급한 자리에 가란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다만 쓸모있는 종이 되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고급한 자리에 가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시고 누리시고 도달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손길들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목표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순종하고 사랑하고 항복하고 충성하여 책임있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